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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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 야훼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9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에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리요. 보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오늘 그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을 제가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는데 뭐 한간에는 우리 목사님 보면서 뭐 성시경 같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뭐 각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목사님 제가 목사님 양력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사님도 말씀 중에 혹시 나오실 수도 있지만은 그 남아공에 묵관여 신학교라고 있습니다. 남아공에 그 묵관여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셨고요.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전에는 포체스롬이라고 지금 이제 천준혁 선교사님 첫째 아이를 호진이가 다니고 있는 포체스트롬, 지금은 노스웨스트 대학교로 바뀌었습니다. 남아공에 있는 포체스트롬을 졸업하셨고요. 그 다음에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에서 전도사로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남아공에 있는 은혜로 교회 전도사로 섬기셨고요. 그 다음에 예수전도단 DTS 과정을 수료하셨고요. 특별히 수료하신 다음에는 우간다에 가셔서 또 예수전도단 또 간사로 그렇게 섬기셨습니다. 지금은 천준혁 선교사님이 그 섬기고 계시는 이제는 옮겨 가실 텐데 천준혁 선교사님은 요하네스버그에서 한 시간 반 정도 가면 러스턴버그라고 있는데 러스턴버그 개혁교회에서 현재 선교 목사로 섬기고 계십니다. 목사님이 계시는 그 러스턴버그 개혁교회는 이렇게 백인 그러니까 백인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영어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아프리칸스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영어를 하는 사람이 가도 그 예배를 잘 못 알아듣거든요. 근데 이제 영어를 드리는 분들, 백인분들이나 흑인분들은 영어를 쓰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영어 예배를 김상훈 목사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고 특별히 그 남아공에 있는 개혁교회에서는 그곳에서 공부를 하셔서 그곳에서 안수를 받은 첫 번째 아주 예전에 한 분 계셨다고 하는데, 뭐, 그분을 이제 잘 모르니까, 그분은 아주 예전에 계셨다고 하고요. 남아공 개혁교회에서 안수를 받으셨던,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우리 교회 지금 초등부를 섬기고 계신데, 오늘 나오셔서 이제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가 잘 알지만 오늘은 또 말씀을 전하시러 나오니까 박수를 한번 환영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설교도 하기 전에 이렇게 시험 드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성시경님께 죄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예배하고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한수기회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기도할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와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며 함께 찬양하며 함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예배, 특별히 오늘 어린이들이, 초등부 친구들이 주도하는 이 귀엽고 아름다운 이 예배 주님께서 받아주십시며 또한 이 말씀 나누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셨어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팔복을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다 준비를 하고 했는데 다른 마음을 주셔서 다른 설교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팔복에 대한 설교는 제가 그 밴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 팔복에 대한 설교는 10페이지가 조금 넘는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다가 이거보다는 좀 쉽게 가야겠다라고 해서 예, 이 설교를 준비를 했고요. 또 설교가 딱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해서 중간에 기도를 잠시 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기도할 때 끝났다고 너무 좋아지는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초등부 친구들은 저 김상원 목사님은 이사야 6장 참 좋아하는가 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학교 초등부 지난 3주 동안 이사야 6장에서 계속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참 좋아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6장에서 나오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첫사랑을 다시 한번 더 되새기는 귀한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안 뜨나요? 예. 우리가 사람들과 사회생활을 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을 해야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우리의 자세나 우리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뭔가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것이 귀여운 아기면 아이고 귀여워 하겠죠. 근데 뭔가가 다가오고 있는데 악어가 다가오는데 아이고 귀여워 이렇게 할 수는 없, 일로 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 다가오는 것, 우리가 상대하는 것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제가 초등부를 상대하는 것처럼 어른들을 상대한다면 아마 제 주변에 남아 계실 어른들은 많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유치뽕 하거든요. 지금 조금씩 보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도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각자의 신학이 있습니다. 각자의 신학. 신학하면 너무나 어려운 말로 들릴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이 말 자체도 그 사람의 신학이 담겨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이사야 6장 3절 말씀처럼 거룩하신 분이라고 우리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가 믿는 주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주 여호와는 거룩하신 분, 구별되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영인 성령은 우리가 가진 영과는 다른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고요. 우리가 가는 길은 다른 세상과 가는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룩함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그 설명하는 거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단순하다라는 표현으로 가능할 듯 싶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단순해서 이해하기 쉬운 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많이 이야기합니다. 거룩하시, 영원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바뀌지 아니하시며 전지전능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사랑이신 분 등등등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순한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가진 신성은 모두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는 서로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영원하고 의롭고 은혜로우며 바뀌지 않고 전지전능하며 사랑이며 등등등 정의로운 선하심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구분을 할 수는 있지만 분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선함과 너무 다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강아지를 만났을 때 강아지에게 손을 딱 주면 아이고 착하지 합니다. 그 착함과 아들이 아버지에게 뭔가를 잘해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이고 착하지 이 착함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너무나 다른 착함입니다. 이 착함이 다르다면 우리의 착함, 우리의 선함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함은 너무나 다릅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의 눈에는 이게 우리의 눈에는 너무나 이게 좋은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봐도 이것은 비극이고 고통인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보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사랑, 사랑, 사랑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 거룩하신 분, 거룩하신 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한 단어가 세 번 반복이 되어 있는 것은 딱 세 번밖에 없거든요. 그 중에 두 번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 그 어떤 것도 다른 최고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구별된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와 차원이 다르고 구별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다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야 합니다. 우리보다 더 뛰어나신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어야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며 살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듯이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았어야 합니다. 창조의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안식이 계속 유지됐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다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대신 우리는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그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만들어 우리 스스로를 찬양하고 예배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우리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맞추려고 하였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의 말씀이고요. 바로 다음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예배의 문제에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의 문제가 죽음이고 죄가 예배드린 것에 문제가 된다면 예배의 문제도 바로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합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합니다. 이런 걸 잘 알고 있던 베드로는 고기 잡는 걸 도와준 예수님을 본 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다 하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고기 잡는 것을 도와주셨어요. 우리 문화로 따지면 고기 많이 잡았는데 한끼 하고 가시죠. 라고 해야지 맞아요. 하지만 베드로는 함께 하시죠 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저를 떠나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떠나세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죄인으로서 어떠한 큰 문제인지 그것이 죽음의 문제인지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 저 죽기 싫습니다. 떠나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였던 겁니다.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 예배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 우리의 잘남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람인가? 아니면 히틀러나 요즘 뉴스에 나오는 화성 살인사건 살인범에 가까운 사람인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히틀러나 아니면 화성 살인범 같은 살인범에 더 가까운 죄인들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여러분께서는 아십니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쳐서 죽이십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를 그냥 쳐서 죽이십니다. 여러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딱 한 죄 지었습니다. 그냥 쳐서 죽이십니다. 왜냐?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셔도 우리는 아무런 핑계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서 이 세상은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죄와 사람을 분리시키고 이분법시키는 말들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핑계거리 삼고 하와가 뱀을 핑계거리 삼듯이 우리는 저 바깥에 있는 죄를 핑계거리로 삼습니다. 하지만 죄와 사람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왜냐? 이 죄가 이 세상에 온 이유는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고통을 보면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사람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고통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마땅하며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세상도 지금 예배드리기에 마땅한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않고 무시하며 놀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며 우리가 죄인이라는 게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께서는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셔야만 했던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만큼 우리 죄를 미워하십니다. 내가 심판당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셔야만 합니다. 그게 나였음을 인정하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팔복이 죄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로 시작하는 그 이유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잠시만 눈 감고 기도하실까요? 잠시만 눈을 감으시고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분들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깔끔하고 괜찮은 사람들 같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거룩함을 알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된 삶을 살아가는지 그 거룩함 앞에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며 우리의 육신에 선한 것을 행하지 않음을 알게 되며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악한 일을 행하며 우리의 원치 않는 악한 일을 행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약 2분 동안 조용히 고백하시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슬압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게 취한 바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만약 설교가 이 기도에서 끝났다면 기독교는 희망도 삶도 없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음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자격 없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멸망치 않게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셨는지 아십니까? 신명기서 7장입니다. 신명기서 7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용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의인으로 칭의하시고 구원하시는 이유는 사랑해서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바로 사랑해서입니다. 세 번역을 잠시 보시겠는데요. 같은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에서 8절 말씀.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8절에 보시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에는 조건이 걸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잘생겨서 사랑한다, 예뻐서 사랑한다, 노래 잘해서 사랑한다, 돈 많아서 사랑한다 등등입니다. 사람이 오감에 의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랑하다 보면 상대방에게 그 예쁨과 잘생김이 사라지고 돈이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그 사랑도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려 무언가 열심히 합니다. 비틀즈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랑이라고 노래를 하였고 사랑과 관심을 원하는 소위 관종이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열심히 하고 잘해서 성공하고 많이 사주고 더 많이 더 나은 사람이 되면 더 사랑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애받는 공작새가 날개를 활짝 펴서 상대방을 구애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뒤처지면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않아도 마땅한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실 때 이 조건적인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세례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인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커녕 어떠한 기적도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아버지의 사랑은 이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냥 아들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랑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잘 나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탕자의 비유에서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죄인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디서 알 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여러분들께서 보신 예수님께서 당하셔야만 했던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만큼 죄인 되었던 여러분들과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마음속 깊이 있어야 합니다. 초등부 친구들 그리고 중고등부 친구들 여기 많이 와 있는데 잘 알라나 모르겠네요. 그 아이돌 중에 안 알려진 아이돌 중에 BTS라고 있어요. 알아요? BTS? 알아요? 많이 아는 것 같네. 다행이다. 전 세계에 8,900만의 그 팬클럽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BTS라는 그 그룹의 그 Fake Love라는 노래가 있어요. 알아요? 몰라도 되고 알아도 돼요. 거기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 노래 못 부르겠고. 사랑이 사랑만으로 만족하길 내 모든 약점들이 다 숨겨지길. 사랑이 사랑만으로 만족하는 그 사랑을 여러분들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하나님께 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노래 부르는 사랑이 사랑만으로 만족하는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것이 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한숲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보물입니다. 신명기서 7장 6절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땅 위에 많은 백성 가운데서 선택하셔서 자기의 보물로 삼으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예쁜 장미를 보실 때 우월감을 느끼셔야 됩니다. 우월감.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선 여러분들이 그 장미보다 더 아름다우세요.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장미보다 내가 더 아름다운 사람이구나. 기뻐하시면 됩니다. 이 보물 같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눈동자 같이 지키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 이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다시 이사야 6장으로 돌아가서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의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고백은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라고 내가 여기 있어요 라고 이렇게 그 육체적인 위치를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받기 때문에 죽어야 마땅한 존재이지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영적 신앙 고백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말입니다. 그곳이 섬김의 자리든 어느 사람을 용서하는 자리든 어느 사람을 사랑하는 자리든 아니면 순교하는 자리든 갑니다. 이것은 사랑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의 열심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이미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당연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그 사랑을 짝상으로 나비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 우리 너무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고 그 관계 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보내시는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는 이 12장 1절 말씀은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 나오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내비치셨지만 계속 하나님을 거절했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 거절하는 것을 그냥 두비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에게 비추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얘기하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을 아십니까? 아신다면 합당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드린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예수님께서 하는 모든 걸 바쳐서 드린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면 이 합당한 예배는, 이치에 맞는 예배는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팔 하나, 우리의 다리 하나, 우리의 혀 한마디 하나,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바치셨듯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는 그것이 바로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함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길 중 하나가 바로 가족들과 이웃들 사이에서 사랑해서 사랑하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대학에 좋은 데를 가서 남편이 돈을 잘 벌어오고 설거지 잘해주고 분리수거 잘해줘서 아내가 요리를 잘해줘서 부모님이 잔소리를 잘 안 해서 이웃들이 조용하게 잘 살아주고 김장한 거 몇 번씩 나눠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라도 그냥 용서하고 사랑으로 결심하고 사랑하는 그 길을 걷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고 그 앞에 서 있는 죄인 된 우리가 누리는 은혜를 알고 감격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며 합당한 예배를 드리며 분별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한수교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한수비 가진 열심히 시작은 언제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받은 십자가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 감고 기도하실까요? 주님, 여호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 영을 고치셨습니다. 송축합니다.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합당한 예배드리는 귀한 한수교회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